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함축하기도 하죠. 뭐이 말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종교치고 뭐 사랑을 전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슬람에는 사랑이 없고 뭐 불교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이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 종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뭐 증오와 폭력이 계속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곡되었을 따름이죠. 특별히 요즘 영국에서 이 심각해져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이뭐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것 알지만 가해자는 감히 자기 입으로 그 사랑이라는 말로 변명하곤 합니다. 한국도 요즘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요, 뭐이 점점 심각해진다고 하던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종교 간의 폭력과 갈등도 사랑이라는 요소가 왜곡돼서 표출되는 것이지요. 이 아동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학대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정말 참 끔찍한데, 자기 자신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질문을 바꿔 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으로 사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뭐 문화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민주주의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대중음악에는 뭐 사랑이 없습니까? 뭐 팔수먹은 노인부터 새파란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래까지 막그 속엔 다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이 존립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 요구하는 이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헌법 정신이에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뭐 원리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할수 있지만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잘 많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땅이고 내 고향이고 나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제도에 대한 사랑, 그 애국심 아닙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애국심 없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제3세계에 가면 최빈국들이죠. 그런 곳에는요, 애국심이 없습니다. 야, 나는 내 조국 그 소말리아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이름도 몰라요. 자기 부족 이름이나 알까? 대신에 강대국으로 가면 다르지요. 우리도 그뭐 우리나라나 굳이 영국 국기 말고도요, 웬만한 강대국들 국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지요. 그 어느 나라인지요. 그만큼 그 흔들어대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 국가는 그 애국심의 가치를 알거든요. 미국의 축구 인기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야구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제 살던 동네에 그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인 페네이 구장이 있었는데 몇번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할 때마다 다 일어나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야구는 축구처럼요, 그 일주일에 한번 하는 뭐 그런 스포츠 아니거든요. 야구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쉽니다. 하루를 쉬고 매일 하는 스포츠입니다. 매일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르는 셈입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지 질투가 날 정도지요. 공식적으로 United States 아닙니까? 연방 국가인데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 뭐랍니까? One America, 하나의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 실제로는 그 United가 아닙니다. 하나, One America입니다. 이 성조기 안에 얼마나 이 똘똘 뭉쳐 있는지 정말 무서운 나라다 싶습니다. 오히려 그 중국은 그 반대예요. 겉보기에는 원 차이나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니언 오브 차이나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풍습도 얼마나 다른지 그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기독교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가 사랑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종교만의 특징도 아닙니다. 정치 제도, 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요소에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하루 종일 사랑 노래 흘러나오고요. 국가는 헌법에 앞서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애를 씁니다. 얼핏 보면 이 방탕해 보일 수도 있는 록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사랑과 평화를 기치로 내겁니다. 우리 조금 어려울수록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집중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이 사랑의 종교 혹은 기독교의 정신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하는 것이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얕은 이해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무척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이 독특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도 흔해 빠진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청년들은 열심히 자기 애인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정말 꼴사 나올 정도로 자기 자녀만 사랑합니다. 애사심도 넘쳐나고 애국심도 넘쳐납니다.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똑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노래쯤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 그 남자친구 사랑하라 했습니까? 여자친구 사랑하라 했습니까? 네 자녀 뭐 애지중지하라 했습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킵니까? 그것이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뭐그 딱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라. 누가 그거 책 보고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본능이지요. 배고프면 책 글자 문맹도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 본능적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할수 있거든. 내이 잔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본능이 아니라 이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요즘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그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뭐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대부분은 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 교회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만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 사랑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겁니다. 본능적 사랑이지.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항상 그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정말 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얼굴만 봐도 이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우리는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이고, 예. 없다면 뭐 감사한데, 예. 뭐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지붕 안에 떡 모여 있는데 어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증오가 있고요. 환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사실 그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 이런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라면야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 교회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 저 인간 또 왔다. 또 내 옆에 앉았다. 막 이래 싶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뭐 사실 그 청탁받을 일이 있습니까? 뭐 그나마 받는 청탁이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내 죽어도 같은 구역 못 합니다. 그러니 저 구역에만 편승시키지 말아달라고. 막 그런 청탁하고. 젊은들끼리 선교를 가도요, 꼭 그런 일 생기지요. 아, 쟤하고는 짝지어주지 마세요. 쟤하고는 전도 나가면 우리끼리 싸워 다가옵니다. 아, 다른 팀하게 해주세요. 다른 팀하게. 내 선교 전체를 망칩니다. 쟤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적으로는 정말 안 맞고 정말 싫은 사람과도 계속해서 얼굴 보고 자꾸만 사랑하려 애써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욕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얼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욕하고 죽지만 얼굴 보고 죽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스트레스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이 미운 점 하나 빼고는 아무 점도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아, 유일하게 니하고 나는 미운 점이 있어서 같이 사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수도원이나 절간이 아니거든요. 자꾸만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더 부끄러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목사들이나 그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만나면 되게 신날 것 같지만 이건 전혀 반대입니다. 물론 그 형제보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막 으르렁거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아, 저 봐라, 저 또 저란다. 도너츠 먹으면서 막 세계 평화를 막 논하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특별히 규모가 좀 되어가지고 교역자들이 여러 명 있는 교회는요. 100%입니다. 100%예요. 99%도 아닙니다. 교역자들끼리 그 알력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야, 저 전도사 저것만 진짜 좀 나가주면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역할 텐데 아이고 그런데 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나 그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아, 그런데 더 급한 대장인 전도사가 이 새로 부임합니다. 와, 전에 있던 전도사 그립습니다. 아,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이 교회가 뭔가 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놀라운 공동체죠. 그러니 교회라는 공동체를 본능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스러운 교회만 나오면 즐거울 것 같고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에게는 막 자동적으로 사랑이 막 샘솟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의지적으로 참고 사랑하려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동호회나 뭐 개모임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뭐 자기들 좋아갖고 만나는 건데 교회는 다르지.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할 때는 막 마음이 맞아서 신나게 떠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개모임 같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때때로 부딪히더라도 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그런 혈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이 공동체는 의지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봐도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하려 애쓰는 곳입니다. 죽기 전에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애쓰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실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은 연애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지, 왜 성경은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본능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없어도 누구나 실천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실천 잘합니다. 애국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연애를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연애 못해봤지요? 다 잘했잖아요. 막 다 알아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막 울고불고 뒤지고 뽑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인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친구를 사랑하는지 그런 것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교회 밖에도 많고요. 우리보다 위대한 사랑도 많고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성경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도구로 삼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언급하는 순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본능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지적인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이웃사랑이죠. 이 사랑이 가장 숭고해지는 지점은 바로 그 원수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다, 뭐 또는 그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애인사랑, 뭐 가족사랑, 나라사랑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불편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주는 사랑입니다. 이거 본능적인 사랑 아니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노래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부모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은 자녀 사랑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라도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지. 반대로 부모에 대한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충만하게 강조됩니다. 세상과 반대입니다. 보통 세상은 그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가장 그 핵심적인 계명이죠. 십계명. 그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실 그 여덟 개의 금령, 즉 뭐뭐 하지 말라는 이 금령과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 이 뭐 하라는 단 두 개입니까?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네 자녀를 잘 키우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어버립니다. 세상은 부모에게 쓰는 돈 어리석다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릴 그런 세대에 쓰는 돈은 허비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녀에게 쏟는 돈은 그 쏟아붓는 돈은 뭐라 합니까? 투자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 문화에 썩어질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부모 되시기에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흘러가는 충고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죽일지니라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뒤에 17절에는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음포를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이후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외에도 뭐 여러 말씀들이 충만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부모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강조하는 까닭은 본능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얼핏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요, 부모, 우리도 뭐 부모 장례식 가면 막 눈물 흘리니까 부모 사랑도 이 본능적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좀 더 냉정히 구분하려면 동물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 사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동물과 기본적으로 같거든요. 짐승도 보면은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이 사자가 이 눈치도 없이 기린 새끼를 물어 죽였어요. 이 새끼 막 죽은 거를 막 어미가 이렇게 막 한번 쳐 얼굴로 이렇게 쳐 밀어 이렇게 보다가 기린이 어미 기린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이 사자 무리가 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숲을 가운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미 기린 혼자 그 사자 무리 가운데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막 진짜 막 몰매치듯이 막 짓밟습니다. 막 사자가 막 중상을 입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자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미가 왕입니다. 어미가. 여러분 이 그런데 부모 돌보는 이 동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동물 없습니다. 동물은 무조건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본능이거든요. 부모를 돌보는 동물,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좀 그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그 자녀 기도보다는 그 부모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뭐 그 식사 기도도 안 한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식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모는 쉽게 뒷전됩니다. 내 부모 차치하고서라도 시부모에 대한 사랑과 기도, 뭐 장인 장모에 대한 그 사랑과 기도 의지를 가지지 않고 본능에 맡기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얄궂은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옆에서 보길래 같이 봤습니다. 옆에서도 뭐 하여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여튼 보더라고요. 아직도 제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막 젊은 신혼부부가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내가 그 당신 좋아서 결혼했지 당신 부모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아냐고 막 따지던데요. 이 극 중에서 싸우다 보니까 흥분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 대사 자체만 보면은 지극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적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까지 해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치 우리가 어떤 성과를 올렸을 때 인센티브를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붙이셨습니다. 쉽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부모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장인 장모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시부모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북돋우시는 의지를 발현하지 않고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결혼하는 자녀한테요 애써서 뭐 집안채 마련해주고 뭐 전세금 마련해주기는 쉬워도 부모한테 집 마련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야 우리 그래도 좀 형편이 어렵지만 지금이 중요할 때니까 뭐 카드를 좀 꺼서라도 애 학원 한 군데 보내주자. 뭐 융자 좀 받아서라도 결혼하는데 신혼집은 마련해주자. 뭐 어려운 결정일 수 있겠지만 뭐 부부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로는 싸움이 잘 안 납니다. 언제 그 갈등이 생깁니까? 여보, 우리 이번 겨울에 그 어머니 댁에 귀뚜라미 보일러 하나 놔드릴까요? 하는 순간 싸움 터집니다. 네 새끼 학원도 못 보내주는 마당에 뭐 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 뭐 또 멀쩡한 보일러가 그 뭐 문제돼갖고 왜 바꾸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더만 언제 또 저 엄마한테 전화했나 보네 싶고 막 막말이 막 오갑니다. 막. 지 엄마는 응가히 챙기네. 우리 엄마한테 뭐 우리 엄마는 보일러는 어떤 짓이나 안 하? 한몸된 부부가 나눠져가지고 네 엄마 내 엄마 네 부모 내 부모 갈라져서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마지막 숨을 쉬시며 하신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그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해 말씀하시죠. 시어머니 아니다. 네 어머니들. 장모 아니다. 네 어머니들. 이 더 놀라운 말은 이것이 제자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데요. 세상에 어느 선생이 자신의 제자한테 어머니를 맡깁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 역시 부모를 못할 모시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다른 형제나 안 그러면 뭐 다른 자매가 모시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뭐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형제들 자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상식이었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보듯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신의 형제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을 찾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지요. 뭐 물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 뭐 숨이 꼴딱꼴딱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을 많이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근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미 지상사회 가운데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단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라. 이 말씀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말을 들은 제자의 행동 아닙니까? 오늘 본문 27절 끝부분이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즘 우리는 부끄럽고 죄악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서 자식만 쳐다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 사랑, 뭐 노래를 부르지만 다 자기 사랑입니다. 내 본능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 끌리는 것에 내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네 어머니라 이 한마디는 교회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죠. 그럼 돈은 예수님이 뭐 천국 가서 주실 겁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어쩌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 엄마도 아니고 장모도 아닌데. 그런 한마디의 말도 없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도 충분히 그 선생님의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는 이 눈부신 사랑의 결정체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절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 고국을 떠나가지고 부모 친척들 그 잘 못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가 전화나 자주 해가지고 안부나 묻고 지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확연히 차이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온 그 세대가 다 모여 있잖아요. 갓난아이부터 젊은이, 중년,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만일 우리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본능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야, 뭐 그래봐야 뭐 우리 부모도 아닌데, 우리 자식도 아닌데, 우리 형님도 아닌데, 우리 언니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잃고 그저 하나의 동호회 정도로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최후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냥 교회 어르신이 아니다. 네 어머니다. 네 아버지다. 그냥 그 교회 청년 아니다. 네 아들이다. 네 딸이다. 너희들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모여있는 한인회 아니다. 네 형제요. 네 자매다. 네 형님이다. 네 누나다. 이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둘 중 하나입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언제부터 그 우리가 알고 지냈다고? 그저 귓전으로 듣고 흘려 넘기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 제자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어머니입니다. 그냥 아는 아줌마 아니라 시어머니 아니라 장모가 아니라 내 어머니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능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감정에 내맡기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어 네 형제다, 네 자매라, 네 부모라, 네 자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못 들은 척하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이라는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다른 종교와 세상에 넘쳐나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요즘 세상 네 것 내 것 가르는 데 너무도 익숙해서 부부간에도 내 부모, 네 부모를 따지며 살아가는 가슴 아픈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와 문화를 거스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네 어머니라는 말을 남기신 그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연합된 여러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시고 또한 많은 형제와 자매,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과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애써 사랑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은 명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가 더욱 그립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주신 많은 천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